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11장 4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먼저 감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범사에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덟 번째 시간이고 감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반도 국기를 들고 입장한 평창 겨울 올림픽이 끝나면서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은 평창 이후의 남북 관계였습니다. 평창 이후의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법이었지요. 미국도 굉장히 긴장해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이 풀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을 흔드는 뉴스는 뜻밖에도 평창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미투 운동.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프로듀서 하비 웨인스테인 성추문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성폭력 공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현재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연예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앤젤리나 졸리 그리고 메릴 스트립 등 유명 인사들의 미투 고백과 더불어서 정치, 언론,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간에 행해진 성희롱 또 성추행을 행했던 그런 유력 인사들을 공개 사과하게 하고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이제 발휘하고, 그래서 뉴스가 계속 증폭되고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월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행한 오프라 윈프리 씨의 그 연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 최초로 골든글로브 수상을 그 영예를 얻으면서 반성폭력 메시지를 담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미투와 관련된 강력한 수상 소감을 전해서 이제 미국 청중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오프라 씨는 이제 연설 중에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남성들의 힘에 대항해서 진실을 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은 끝났습니다. Their time's up. Their time's up.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기립박수 받았어요. 연설 가운데 수많은 기립박수를 받아 이 연설 이후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인기는 한없이 치솟아서 미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만약 오늘 투표를 치른다면 대선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10%나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투표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연설 한번 잘했다고 해서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미국 대중에 거론하는 것은 사실 그 연설 한번 잘했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것은 아니죠. 미국인이 오프라 씨를 대통령 후보로까지 언급했던 까닭은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사와 어떻게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극복하고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미국 대중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프라 윈프리 씨 삶은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이거 뭐 드라마 한 편이 그냥 나와요. 완전 드라마예요. 그거보다도 더 드라마틱할 수는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공개적인 과거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신문에 보면 알고 다 그냥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공개적인 그 과거사는 입에 올리기조차도 사실 끔찍합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결혼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자기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이 세상에 슬프게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겨우 9살 때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촌 오빠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의 친구, 또한 어린 시절 믿고 따랐던 친척 아저씨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프라를 무려 6년 동안이나 그 친척 믿었던 그 아저씨는 예,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었습니다. 아, 두려움에 떨었던 어린 오프라, 이게 이제 9살부터 14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죠. 그러니까 뭐 말도 끔찍한 거예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또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이제 몹쓸실사의 어른들이 이제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꼬마를, 이건 네가 원한 일이고 네 잘못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고 조그만 애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방황으로 이어져서 툭하면 학교도 가지 않고 남의 돈도 훔치기도 하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엄마는 얘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실망한 엄마는 내가 더 이상 너 키울 수 없다고 자기 친아버지에게 그냥 보내버리죠.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친아버지에게 보내질 당시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임신 상태였는데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끔찍한 일입니다. 더욱 불행한 일은 친아버지한테도 자기 상태를 이제 알리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도 혹시라도 또 버림받을까봐. 그 아버지가 만약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거죠. 내 딸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면 나는 집안이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강물에 내다 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더욱더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애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세제도 부려먹고 뭐 애가 모르니까. 그래서 끙끙 7개월을 참다 버틴 끝에 결국은 이제 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낫기는 낫는데 한 달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망가져버리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냥 완전히 없는 거죠. 사람이 끔찍한 존재들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삶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오프라는 늘 자살을 생각했었대요. 난 죽어야지. 난 인간 쓰레기. 나는 쓸모없는 존재. 지옥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모두 지옥. 그런데 이토록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면요, 피해자가 더 망가지거든요. 인생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렇게 처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이 오늘날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00명 안에 언제나 2015년, 2016년 항상 들어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00명 안에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오늘날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거론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삶에 슬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근데 그 슬픔과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피해자가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고 오늘날 어떻게 위대한 여성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셨었던 천국과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래, 천국에서 살래, 당연히 천국이죠. 당연히. 예.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죠. 근데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방이 세 칸짜리에서 두 칸짜리로 옮겨도 힘들더라고요. 짐 되게 많이 버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막 창고에다 넣어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좁은 데로 가는 것은. 근데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거기서 왕노릇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천국에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인데 이 땅은 온갖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정욕, 악한 생각 등 죄와 저주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실망하는 게 어디까지 실망할 건지 뭐 끔찍하죠 사실. 네. 게다가 육신은 한없이 약하고 병에도 약하고 죄에도 약하고 심신의 고통이 끝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천국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유대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고픔과 피곤함과 괴로움과 시험과 환난과 모욕과 배신과 발과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와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의 삶은 그냥 지옥이었을 거예요. 천국과 비교할 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유위에 이런 고통을 다 극복하시고 예, 이런 예, 수모를 다 극복하시고 이런 피해자죠 진짜. 예. 그 미투 운동의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채찍에 맞고 죄도 없으신 분이 엄청난 피해자죠.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인간이라면 진짜 진절이 나게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막 자기 배반해서 은삼십 팔아버렸잖아요. 사람이면 이만하면 신물나지 않겠습니까? 징글징글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시고 만유에 뛰어난 주님이 되셨고 지난 2000년간 줄기차게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넘버원. 예. 지난 2000년간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 있는 분은 없어요. 지난 2000년간 진짜 매주일 예배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넘버원 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셨던 분입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라요. 감사. 때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바로 이 단어 안에 감춰져 있다 확신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입니다. 원래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황급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SOS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 꼭 와달라고 청합니다. 저들은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후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문상객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만사휴의라고 얘기하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한국 무덤은 이제 봉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그게 아니라 굴을 파고 굴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굴을 문을 닫다가 돌로 닫아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유대인의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게 돌 같은 돌상 같은 데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시체를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으로 막아놓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올리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올리셨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영어로 보면 So they took away the stone. Then Jesus looked up and said.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테르 유카리스토 소이 호티 에코노아스 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유카리스토, 파테르는 아버지 father라는 뜻이고요. 유카리스토는 thank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단어가 유카리스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에는 아버지여 내 말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원어는 아니에요. 원어는 아버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단어가 유카리스토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제 뭐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헬라어도.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슬픔과 평강 사이에서, 어둠과 빛 사이에서, 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이곳에, 무덤과 돌문은 사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순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죽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유카리스토, 감사라는 단어.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입에서 내는 순간에 자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었던 막이 뚫렸습니다. 죽음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고 생명이 죽음을 뚫고서 나왔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어둠의 고통이 그 순간 감사라는 말을 내는 순간에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과 빛과 평강이 은혜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카리스토 감사합니다는 한마디에 하늘 문이 열렸고요. 죽을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죽음의 문을 통과했지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만 이 세상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려서 온통 세상이 고통스럽게만 보이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천국도 지옥같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지옥같이 생각될 겁니다. 환경이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그곳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죽음 앞에서 감사를 쏟아내셨던 주님, 이 주님을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감사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늘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 주신다 말했습니다. 감사하면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모든 일에 자꾸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의 조건이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태산같이 넘치게 돼요. 김주대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태산이시다, 태산이시다라는 산문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시가 참 재밌더라고요. 산문시예요. 산문이에요. 근데 신이남.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셔서 죄송한 마음에 나중에는 내가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 마주치기만 하면 얼른 고개를 숙인 거라. 그래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우편한 배달물들을 2층 사무실까지 갖다 주기 시작하시되 나대로는 또 크게 고맙고 해서 비 오는 날 뜨거운 물 부어서 컵라면을 하나 갖다 드렸지 뭐. 그랬더니 글쎄 시골서 올라온 거라며 이튿날 자도를 한 보따리 갖다 주시는 게 아닌가. 아이고 참말로 갈수록 태산이시라. 요게 시예요. 아이고 참말로 갈수록 태산이시라. 감사는 갈수록 태산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국의 보물 창고, 축복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시라.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혼초에요. 보통 여성들이 음식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미스 때에는 다들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엄마 잘 안 돕고 그러잖아요. 딸들이 음식 잘 못해. 그래서 시집 생활하면서 사실 시어머니에게 음식 배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혼나가면서. 그래서 신혼 때 음식 잘 못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가 음식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혼 때 여성들은 대부분이 뭐 특별히 요리학원을 다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음식을 대부분 별빛같이 희미하게 합니다. 그 맛도 이 맛도 잘 모르겠어요. 별빛같이 해요. 그때 남편들의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별빛 같은 음식에 감사해야 되더라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별빛마저도 사라져요, 사실은. 근데 그곳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식탁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그 달빛 같은 식탁에 감사하면 진짜 햇빛 같은 반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별빛 같은 음식에 감사치 못하면 가정에서 햇빛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음식상은 아마 영원히 맛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감사가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갈수록 아이고 맛 갈수록 태산이지라. 예. 갈수록 태산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켰던 예수님의 감사는 얼마 후에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은 지 사흘 된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아세요? 주님은 감사로 인해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지라. 참말로 갈수록 태산 같은 은혜를 주님은 감사로 항상 누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참으로 감사하심으로 늘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지옥 같은 끔찍한 경험을 했던 오프라 윈프리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든 비결이 뭘까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오늘날 성공한 여성입니다. 1년에 수십 조 수익금을 내고요. 하루에 15억을 번다고 하나요? 하루에 15억? 미국 돈으로 15만 불? 아니죠. 15억이면 150만 불? 네, 15억이면 그렇죠. 네. 하루에. 그리고 매일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자가용 비행기로 이용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연설로 오늘날 그분은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입니다. 참으로 오프라 윈프리 인생을 돌아보면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완전 절망에서 희망, 깜깜한 어둠에서 빛을 본 것처럼 기적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덤 밖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어떻게 저는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감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말하면 사실 누구나 감사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감사는 하시지요. 근데 언제나 범사에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내용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큰일만 감사하려고 하지, 사소한 일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일은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그분은 얘기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했던 일은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대요. 일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메모식으로 하루에 5가지씩 짧게 기록하는 겁니다. 큰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감사 메모. 비가 내리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에 감사. 맑은 날에는 파란 하늘 주심에 감사. 눈 오는 날에는 천지를 하얗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날이 좋아서 감사, 날이 흐려서 감사, 커피향이 좋아서 감사, 지난밤 잠잘 자게 돼서 감사. 지난 거의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지 않고 감사를 거르지 않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자기 인생에서 역사했던 모든 어둠과 절망과 트라우마와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경제적인 축복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정신의학 전문의가 은퇴할 때가 돼서 고별 강연을 마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스트레스 많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지체 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appreciation. 단어 하나, appreciation. 감사입니다. 스트레스 이기는 방법 뭔가요? 감사예요, 감사. 그냥 걱정을 팔자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걱정 내용들을 다 감사, 희망으로. 미국 듀크 대학 연구실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처럼 매주일 교회 나와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년 이상을 건강하게 산다고 하네요. 7년 이상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 그리고 스트레스 치료제입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약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독감이 기승 부릴 때는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약을 드세요. 독감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다고 하지요. 24시간. 감사하면 면역이 강해지고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지에서 젊은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누가 크게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뉘죠. 빛과 어둠이 그렇게 나뉘고, 무덤과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사로 나뉘고, 죽음과 생명,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 기준은 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나사로야 나오노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감사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저주가 떠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는 감사의 습관이죠. 감사가 습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때때로 내 생각에 좋다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 메모를 작성해서요, 이모션을, 그 감사 근육을 단련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이 뭡니까? 그게 감사 훈련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린 상황, 그리고 모두가 눈물 흘리는 초상집 분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죽어버렸는데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늘 평소에 감사하다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파테르 유카리스토, 감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유카리스토,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내는 순간에 현재 내 앞에 있는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파테르 유카리스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함께해서 사망권세가 물러나고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떠나가고 신체 면역력이 강화되고 강건해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생명,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미투 운동이 그냥 폭로전 그리고 서로 망신선 뻗쳐서 누굴 끌어내리게 그걸 망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미투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고백하며 용감하게 동참하신 분들이 제2차, 3차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저는 미투 운동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하신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결국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피해자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피해를 딛고 승리해야죠. 이겨야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해서 희망차게 사회 구성으로 더욱 복받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감사 메모, 감사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고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된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나 성공하기를 위해서나 아닐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나 혹은 신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아닐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런 이유 가지고 감사해야 될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신성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거지요. 그 외에 더 무슨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범사의 감사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에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아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